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지라는 분입니다. 데이지는 한때 잘나가는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요. 실력도 인정받아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9살, 어느 비오는 날이었어요. 런던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누워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습니다. 진단은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거였어요. 유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졌고 대인 기피증도 심해졌습니다. 매일 집에서 천장을 보면서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정신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같은 분들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강점을 발견할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데이지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44살이 되던 해에 데이지는 용기를 내어서 히즈빈스 명동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할 때 누군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매장에도 고객이 오면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퇴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데이지 옆에 레치암이라고 하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희는 영어 이름을 부르거든요. 전날 밤에 저 내일 출근하기 어려워요 연락이 오면 레치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퇴도 좋으니까 일단 출근을 한번 해봐요. 우리 딱 100일만 버텨봐요. 매니저는 본인의 점심시간을 다 반납하고 불안해하는 데이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데이지는 매니저와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100일이 됐어요.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요. 데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커피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데이지는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매장에서 선임 바리스타가 돼서 후임 바리스타들과 함께 일하는 롤모델이 되셨어요. 이제는 퇴근하면요, 명동백화점 쇼핑을 딱 하고 집에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다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사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꿈이 생기셨대요. 본인의 회복 스토리를 다른 분들과 나눠서 그들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데이지를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매일 정신과 약을 챙겨 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 내가 사랑하는 매니저와 동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성실함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 데이지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데이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이런 회복의 이야기를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히즈빈스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첫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에 38개 매장과 공장에서 약 180명의 바리스타, 로스터, 파티쉐, 셰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장애를 갖고 있고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각자마다 꿈이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 고군분투 중인 비장애인 직원들도 90여 명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난 17년간 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몇 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적도 있고요. 그때 스트레스가 온몸에 염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힘을 줬던 분들, 장애인 직원분들, 가족분들이었어요. 저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임 대표 힘들지 않냐고, 힘내라고, 매일 저녁 8시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한 직원의 어머니께서는요, 히지빈스 같은 곳이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적자였던 시기에도 한 명의 해고 없이 기업을 잘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난 너무 출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또는요, 나는 인생에 문제나 고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는 모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의 삶에 대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의 바다를 열심히 건너가고 있어요. 고통의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순간도 우리에겐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서운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2009년부터 십수년간 함께 일해온 제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살면서요, 정신병원 입퇴원을 26번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제리를 만날 땐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잘 버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제리는요, 정말 성실하게 매일 출근했습니다. 16년간이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매장 구석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일어나고요. 어떤 날은 약 기운 때문에 손도 떨리고 입도 떨려서 커피를 내리기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리는요,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돕는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셨고 손주도 보셨어요. 되게 재밌고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리 행복하세요?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은 산소호흡기에 산소를 빨아들일 그 근력, 그 작은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그러셨어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행복의 수준은 주어진 환경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결정된다. 행복하려면 주어진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먼저 보면 연구 결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다 감자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감사, 감동, 감탄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어있는 감사와 감동의 요소를 찾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기업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반도체 회사의 사내 카페가 오픈하게 됐어요. 그 회사 직원으로 고용된 장애인 바리스타, 이름이 규리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지적장애를 갖고 계시거든요. 카페 오프닝 날인데, 긴장한 만도 한데, 너무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규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본인의 꿈을 얘기하는데요. 언젠간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시래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1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대요. 22번의 헌혈을 하셨대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요, 도서관에 가셔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공부를 하신대요. 지적 장애가 있지만 진짜 감사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는 규리를 보면서요, 아,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성장이 어떻게 일터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은 18.3%입니다.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 한두 명 남는 거예요. 선진국 통계에도 50%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히지빈스의 직업 유지율이 95%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직원분들께.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요, 17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요, 직원들이 서로를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신장애 전문가이신 한동대의 정숙희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개념이 이 강점 관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약점보다 강점에, 문제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실천 철학입니다. 저희 회사에요, 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로스팅 총괄 실장님이세요. 톰은요, 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자격증도 3개나 갖고 계세요. 그런데 20대 때 정신장애 발병으로 인해서 20년 가까이 일을 제대로 못 하시다가 15년 전에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루는요, 톰이라는 매장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라는 기계가 있어요, 카페에. 고장이 난 거예요. 본사에서 출동을 했는데 고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톰이 부품을 다 분해하고 재조립을 해서 고쳐놓으신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톰에게 제안을 해봤어요. 톰, 로스팅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로스팅은 커피를 볶는 과정인데, 시간에 따른 화력, 공기 흐름 제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기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200도에 배출한 커피 원두랑 201도에 배출한 커피 원두가 맛이 다릅니다. 그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톰에게는 본인의 강점과 딱 맞는 일이었어요. 현재 톰은 로스팅실의 최고 리더십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비장애인 직원들을 가르치십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황금손입니다. 히지빈스 핵심 커피인 게이샤 커피 수십 톤이 그분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단맛을 강화하는 커피 제조 기술 특허도 얻게 됐어요. 우리는 톰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사랑하고 그 전문성을 지닌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조직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본인만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약점 때문에 고민하느라 강점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나의 강점을 스스로 칭찬하고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 고통의 바다입니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7년 동안 장애인 동료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바라봐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톰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고 기계를 잘 다루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고요. 저는 데이지를요 조현병 환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12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어요. 어느 날 회사일로 좀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딸이 저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쌀과자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아빠 왜 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행복했겠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탄했고 우리 딸의 행동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제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약점보다 강점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